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의 본의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어떠함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한 주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인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들이 벌이는 어떤 축제든지 보통 그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긴장이 풀어져서 삶이 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대학 축제 마지막 날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나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각종 사건, 사고가 뒤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불륜죄도 이런 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초막절 축제 마지막 행사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도 사람들이 이미 지어놓은 초막에 들어가서 타락한 정욕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어떤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현장이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남이 보라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는 남이 모르게 짓습니다. 컨닝이나 도둑질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이 보지 않을 때 짓는 죄 중에 가장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다름 아니라 성범죄라 할 수 있지요. 본래 성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 안에만 허락된 일로서 이 부부간의 성관계는 단순한 성적인 결합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내어주는 행위요,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인 자아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상대를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다가 발각이 되어도 그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외간 남자가 하룻밤 사랑을 나누던 그 불륜의 현장이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여자는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님께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측건대 두 남녀가 잠자리를 하고 있는 현장이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그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데려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 지도층 인사들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가 되겠다라는 이 판단 하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처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율법의 원리를 따라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분명히 갖지는 못했지만 어떤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어떤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백성들의 마음 전체가 다 예수님에게로 옮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종종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온 밤을 지새면서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그 와중 안에 한 남자와 여자는 불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영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불륜 현장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적법한 재판 절차를 갖춘 상황이 아니에요. 본래 구약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아닌 성문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 현장은 성전입니다. 성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원고가 함께 다 출석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성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라고 보고한 사실에 의하면 분명히 그 현장에 남자도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남자도 붙잡아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여러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이 범죄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께서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처치하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할 요량이었을까요? 모세율법을 무시했다는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를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돌에 쳐주게 된다라고 강경한 판결을 내리면 지금까지 죄인들에게 쌓아왔던 유대 백성들에게 쌓아왔던 그 명성, 즉 죄인을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이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정부만 갖고 있었던 이 사형권을 찬탈했다는 이 죄목을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시험거리를 예수님께 제시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 쳐죽였다면 관용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냥 풀어주도록 방면 조치했다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거스른 자라는 비난을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과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죠. 어떻게 해도 외통수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장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목을 땅바닥에다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법정의 관례에 의하면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의 죄목을 쓰고 난 다음에 선고를 내렸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께서 쓰신 것은 다름 아니라 판결 선언문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은 이 상황, 이 긴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른 사본에 듣지 않으시는 척 하면서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근데 땅에 글을 쓰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 교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문구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감상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해하지만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생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잘못을 범한 이들을 정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으니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본문을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이해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행위는 성립이 될 수 없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반문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 부모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나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정죄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는데 과연 부모님은 저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관용하고 감싸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얄팍한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속사회나 교회 안에서 공의를 세우기 위한 재판 행위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범죄자를 공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세속 권세자들에게 또한 영적 기관인 교회 치리회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너무 사람이 매성하다, 평소에 죄사면을 강조했던 이 예수님 어디로 갔느냐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무죄 방면하면 모세율법에 철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피해 나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런 곤란한 상황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식을 들추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다 물러가게 해서 그들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해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문제 상황을 피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품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그런 식으로 그냥 무마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죄인의 양심을 찌르고 무뎌진 죄의식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런 의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모세율법 규정을 부인하신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셨거든요. 그런 분이 본인 스스로 뒤집는, 예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의 엄중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면 실제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예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는 산상순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범하는 간음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마음으로 품는 이 음욕의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주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이 XX라고 말을 해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이런 차원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은 첫째로는 율법의 엄중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요.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요. 따라서 여인이 만약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하신 첫 번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죠. 죄인이 정죄받아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앞에 서게 하여 그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뿌리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의와 선을 행할 조금의 능력도 의지도 없는 그래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몰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주게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제안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 내용 자체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보이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당연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더 깊고 심오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처벌의 목적만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꺼번에 범한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탐하고 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도록 요압에게 편지를 보낸 이 모살죄를 범한 다윗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왜 다윗은 죽지 않고 용서받았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주께 범죄인 나이다 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죄삼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삼의 일을 경험했던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죄인이 범한 죄를 정죄할 목적만으로 주어졌다면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노래가 성경에 기록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는 율법의 처단을 받았는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가 율법시대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처단을 받아서 죽어야만 되었다면 다윗도 당연히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행한 모든 불법과 죄악을 덮어 가리우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입은 시대는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욥이나 등등 여러 인물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참된 의도와 목적은 인생들이 정죄받아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처음에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지요. 죄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기를 담념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제대로 주어진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옛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마치 죽은 시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인간의 죄성을 따를 수 있겠으나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께 끌려 나온 이 여자가 율법의 용도를 지금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절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뉘우침에 대해서 혹은 비록 그녀가 원칙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지는 그들의 안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그들은 지금 그 여자를 어떻게 감싸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사건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것인가에 마음이 가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리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됩니까? 라고 계속 다그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났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지더니 그들을 정죄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연소한 자들이 떠나갔는가? 왜 그럴까요? 왜 성경 그 사실까지 여기다가 명확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자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신뢰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전에 했던, 이전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혔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가면 이도 저도 아닌 다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이 저렇게 나이가 들면 구차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왜 저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타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원욕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도 들죠? 마음에 여유도 좀 생깁니다. 제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개척 초기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면도날이에요. 예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칼같이 설교를 했는지 제가 간혹 들으면 좀 얼굴이 뜨뜻해지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소 좀 부드러워지는 부분이 저도 성화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으로도 젊은이까지 떠나간데 왜 제일 먼저 나이 든 사람이 떠나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헤아림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있었기 때문이죠. 양심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심은 마음에 두신 목사라고 우리 청교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양심이 고소자로 우리 마음에 등장을 하게 되고 고소자로 등장해서 그 양심을 소유한 바로 그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율법의 원칙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벌써 맞아 죽어야 되었을 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율법으로 이 사람만 정죄하려고 했다는 건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형을 집행해야 될 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에 처하게 될 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시면 범인을 쳐서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 겉옷을 던져 놓아야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행위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율법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야요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그 사건이 진실이라는 이 기준 하에서 이 전제하에서 실제적인 처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목격한 증인이 돌을 들어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요 위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깨닫게 한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보지도 않았던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증인으로 서서 증거를 하고 그 사람을 만약에 첫 번째 돌로 쳐 죽인다면 우리 중에 그 일을 자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죠.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을 쳐 죽이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이 의도로 나온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씩 둘씩 가버렸죠. 왜 떠나가 버렸는가?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도 돌에 맞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나는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보다는 낫다는 이 상대적인 우월감에 기세 등등했기 때문에 심판자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도리어 자신이 돌에 맞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요. 율법의 본의를 깨닫고 율법 속에 담긴 그 참뜻을 깨닫고 감격하여 떠난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즉 주님을 정죄하러 아니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쫓아버리는 것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요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범해도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 대신 십자의 죽음을 죽으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요. 가늠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어요. 무슨 죄를 범해도 정죄가 필요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죄인의 죄만 드러내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신자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범죄한 인생이 죽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냥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감에 사로잡혀서 주 앞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해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엄중함에 의하면 실제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아랍 지방이나 중동 지방에 가보세요. 여동생이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서 오빠가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나 과연 어느 누가 먼저 돌을 들어 여자를 처단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의도는 뭐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율법의 참된 의미, 즉 우리 자신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죄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단지 잘잘못을 가려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율법 선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들의 죄까지 그분께 고백함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늠아 현장에 붙잡혔던 한 여자, 얼마나 추시스럽고 더러웠겠습니까? 비참했겠습니까? 옷이 뭐 찢어졌는지, 머리는 아마 그냥 풀어 흩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이해하면 너를 정죄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했던 사람이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그 여자한테 너를 정죄했던 자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가늠한 여인이 경험한 그의 내적인 변화를 물으신 거예요. 너를 정죄했던 정죄감이 어디 갔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인에 대한 대답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해서 이 여자의 대답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대답은 단지 자신을 정죄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가고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했던 이 공포와 절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심의 정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적인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 죄에서 벗어난 영적 자유를 그는 표현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사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죄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모든 정죄감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라는 물음에 대하여 주여 다 가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식이 사라지면 마치 신경이 살아있지 않아서 뜨거운지 아니면 찬지를 모르는 상태와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죄의식을 민감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왜 공고한지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세요? 바로 그 마음이 더 민감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버릴 어떤 일들도 왜 그것이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 되느냐. 이 중생한 심령, 예민한 이 심령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을 말 한마디도 때로는 우리한테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욱 뚜렷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가 자신에게 무력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용서가 주는 은혜와 기쁨 앞에서 율법의 정죄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가져주는 이 이 정죄마저도 무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더 또렷하게 생각이 나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은 날 지었던 그 죄는 지금도 또렷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포맷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절대로 죄의식이, 그 긴장이 늦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내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이런 은혜를 이 순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나를 정죄하던 것이 무력해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해도, 사람들이 나를 정죄해도 절망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다 하는 거죠. 신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복음의 도리를 깨우치고 그 도리에 따라 사는 자가 신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수가 되었습니까? 이런 복음과 신자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율법의 창시자인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쪽과 저쪽을 다 맞잡으시는 분이시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의 약함도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셨기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율법의 거룩함을 허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땅바닥에 글씨를 썼던 손과 그 다음에 어떤 글씨를 썼다면 그 글씨를 발로 이리저리 덮어버렸던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거스려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제물로 삼으사 죄 자체를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세력과 능력을 멸해서 무력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범한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죄의 강력한 세력,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적 성품도 무력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정죄로도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환경을 근거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은 육체를 죽이라는 뜻이었다라고 그의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죄인의 신분과 죄의 세력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육체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많은 활동들 하지요. 구역 모임도 하고 남녀성도 모임도 합니다. 차도 한잔하고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비되지 않은 채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그럴 실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치라는 이율법의 의미함 앞에 그래 나는 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설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죄를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분께서 십자의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상처난 양심을 달래려고 금욕이든지 고행이든지 수도든지 어떤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오직 죄사면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맡기셔서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으로 제대로 깨우치게 하시고 복음의 원리와 도리가 우리 영적인 삶의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런 활동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복음의 원리와 도리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마치 민자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행세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복음에 노출되어 복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순교통과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고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 가운데 실추된 교회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